오늘 우리 김승용 집사님하고 백은영 집사가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특히 부르는 이유는 셋째가 오늘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유럽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워낙 이제 이게 어려움을 겪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는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수 같은 걸 쓰진 않지만은 그 가톨릭 쪽에는 성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서 있으면 사제가 이 물총을 들고 성수를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건 좀 진짜 너무 웃기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안수기도 해주려고 제가 장갑을 예, 고무 장갑을 가져왔다. 이걸 싹 끼고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안수를 해줄 생각입니다. 이 어려운데도 아이를 출산하고 셋째를 출산하고 또 기도 받고 예배드리기 온 게 너무나 기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어려워도 일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길러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설교는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따로 준비했습니다.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화면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글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지방의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낸 나인권장로 악법 성소수자 문제만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악법인데 이유는 성소수자 문제만은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아주 많아요. 직접 읽어보면 여러 가지 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성소수자와 동성애 문제가 끼어 있어요. 그걸 이제 도매급으로 왕창 넘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나인권 장로님이 딱 지적하면서 이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신데 전북 도의원이세요. 거기에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촉구하는 촉구안을 올리는데 그것에 반대 발언해서 그게 무산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전국 시의 회장 출신이고 정말 정확한 부분을 찍어준 거예요. 누가 차별을 금지를 하는 것을 누가 뭐 좋아합니까?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차별 받지 말아야 되죠. 내 자식도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는 그 원칙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성소수자의 문제를 거기를 전부 다 이렇게 도매급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장노님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분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될까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인권 장로님과 같은 이런 기독교 정치가의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이미 우리가 이 문제로 동성애 문제로 뭐 퀴어 축제라든지 참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뭐 실제로 뭐 서울 쪽에 있는 그 서울 광장에서 벌어지는 퀴어 축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그 자리에 안 나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퀴어 축제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찬동하고 그걸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 말하는 그 단체 사람들이 동원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좀 불순하죠. 의도가 불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지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대구에서는 대구 전체 시의 중심으로 우리 대구 노회도 마찬가지고 시의 중심으로 이렇게 동성애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동성로에서 동성애 지지하는 이 시위대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시위대가 같이 집회가 열렸는데 폭력 사태가 없이 서로 이렇게 잘 행사를 치렀어요. 아주 좋은 본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자세히 아는 시간이 아니고요, 큰 원리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는 것을 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딛고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먼저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제 성경의 근거를 한번 봅니다. 보통 보면 저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들어봤어요. 대부분 로마서 1장, 2장에 나오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으로서의, 즉 우상 숭배로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성적인 죄,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함, 그 전체에 대한 그 본문을 많이 예로 드세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제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제 묻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은 이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가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바르게 나눠서 자기도 불만이 없고 형도 불만이 없도록 재산을 나누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었고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아무튼 영적인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이분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거죠. 유산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나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이 사람아, 이 좋은 말이 아니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걸 내한테 물어. 나는 그걸 나누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게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람에게는 유산을 나누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해결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인 해결법. 뭐 이런 거죠. 자, 네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 뭐 이런 것들. 너희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는 이렇게 나누려고 했지. 율법을 가지고 생활법에서 뭐 미시나라 이런 쪽에서 유대교에서 만든 법 속에서 어떻게 나눌 건지 그 유산 상속법을 가져와 봐라. 그 법을 보면서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너한테 묻지 마.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14절부터 주 끝까지 21절까지 탐심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탐심의 문제를 경고하시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 물질에 대한 그런 문제가, 그 욕심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즉 뭐냐면 마음속에 내가 탐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마르냐, 그 부분을 만들어간 게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어떻게 나누냐는 것은,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 양자가 이쪽 저쪽이 형과 동생이 불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유산을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책임은요 당사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회가 그 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사회도 틀리고 시간도 다르고 상황도 다 틀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럼 그 다음의 시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놓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이것은 참 지혜롭게 말씀하실 것인데 우리 역사를 이렇게 되돌이켜보면 이 법이라는 것은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왜 민법, 상법, 뭐 상속법, 소송 이런 게 왜 생기느냐면 사람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왜 싸우느냐면 서로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불리하다,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 법을 만드는 거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 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 거예요. 오랫동안 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법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과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치열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즘 새벽에 읽고 있는 로마서나 아니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도 로마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고요. 로마만큼 법이 잘 세워진 나라가 없어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법을 읽어보면 어설프죠. 왜요?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나고 또 그들이 겪는 문제가 우리가 겪는 문제와 다르고 사회도 훨씬 많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의 이런 자료나 현수문 같은 걸 보면 뭐 인터넷에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뭐 영국이 뭐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망했다. 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쭉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100%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영국에 사는 제 후배한테 다 이제 페이스북을 물어봐서 어떻게 되냐 다 물어봤는데 지금도 영국은요. 차별금지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지금도 성소수자와 아니면 흑인이고 아니면 동양인이고 그들에 대한 폭력과 그들에 대한 차별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발생한 이후로 동양인이 미국과 유럽에서 폭행을 당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막고자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난리를 쳐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재정에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의 여러 가지 부분이 복잡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이렇게 나와서 읽어봤던 책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이 하버드 교수님이신데요. 이게 뭐 옛날 학문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현대의 문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책을 쓴 책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책을 그냥 읽으면서 와닿지 않았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미국의 문제를 겪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뭐 신문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벌써 6년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읽으면서도 그냥 이러고 넘어갔어요. 미국의 사회의 문제구나.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 책에 나왔던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그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나왔던 쓴 책에 보면 우리 한국에도 200만 부로 넘게 팔렸는데 그 읽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걸 이야기하죠. 먼저 미국은 계속 전쟁을 겪었잖아요. 파병되기도 하고 그죠? 뭐 이라크 전쟁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고 그런 전쟁 아니면 뭐 남북 전쟁도 있고요.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상위 군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친 사람들을 상위 군병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그들에게 이게 훈장을 주거나 아니면 연금을 줘야 되는데 어떤 부상을 입어야 상위 군인 훈장과 연금을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다치면 주면 되지. 문제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 PTSD라고 그러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은 정신이 약하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걸 하고 그럼 빼버릴 거냐? 이 정의의 문제, 공정의 문제가 끼어드는 거죠.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보면 이 태풍이 아니라 그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도시 전체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재건하는 과정에서 뭐 가격이 이렇게 생필품의 가격이 2,000배, 3,000배 뛰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소송하고 난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이런 장애우라든지 아니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기회를 줬더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막 소송이 걸리는데 막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 써놨어요. 기가 막힐 정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낭만적으로 아 뭐 다 우리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다가는 큰 코다친다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의 책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문제 많다 큰일 났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러나 6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미국 사회에 벌어졌던 그 문제가 우리가 느껴지는 그 부분이 뭐냐.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이 이런 말을 해요.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세워지는가, 언제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느끼는가를 핵심을 딱 이야기하는데, 자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 배분하는 나라가 그런 사회가 아 정의롭다, 믿을만하다, 살만한 곳이라고 느낀대요. 그러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첫 번째, 소득입니다. 일한 만큼 정확하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최저임금 이런 거 다 그런 문제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소득의 문제, 그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의무, 내가 해야만 되는 일들과 내가 챙길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이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이 끄덕끄덕 어 그래 맞아 이걸 얻어내야 돼요. 권력, 기회, 공직, 명예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도 동의하고 어 맞아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잘 돼야만이 사회가 정의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배분하는 기준을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이죠. 복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가의 문제예요. 우리는 6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복지에 대해서 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복지가 향상됐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복지 공무원들이나 복지, 우리 시니어클럽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복지의 문제, 이 분배의 문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람답게 사는가 하는 문제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옛날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니어 클럽 제가 운영위원회 가가지고요 그분들 뭐 어느 쪽에 노인종합복지관 분들하고 또 달서구청에 있는 노인 담당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1분기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사업이 됐냐 쭉 이렇게 그걸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도 교회도 이제 시니어 클럽을 잘 도와줘서 어르신들이 가끔씩 우리 교회가 시니어 클럽인 줄 알아요. 찾아와가지고 여기 시니어 클럽인 줄 알고 들어오는 분들 가끔씩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노인 관련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 생각이 바뀐 게 있다고. 뭐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노인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요? 노인분들이 머리가 튀는 거예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구청에 전화해가 막 찾아와가지고 막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른대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용하대. 직접 찾아오지는 않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노인들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요 사람으로서 보면 자기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공감하시죠? 그게 정의의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시장 경제의 자유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복지의 문제와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 문제, 마지막이 미덕이라는 거죠. 무엇이 좋은 삶인가? 무엇이 도덕적인 삶인가? 무엇이 사람 봤을 때 그 참 괜찮다. 아,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인간다운 삶이지. 난 그 기준. 이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이걸 말하는 거죠. 정치적인 우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미국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복지와 자유의 기준, 그리고 미덕의 기준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미국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파에 속해요. 백인 우월주의 쪽에 속합니다. 흑인이 이렇게 뭐 경찰과 이렇게 하다 경찰이 오인해가지고 이 흑인을 이렇게 눌러서 무릎으로 누르다가 여기가 누르진 밤에 애가 질식해서 죽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심지어는 주 군대를 주방위군을 이렇게 동원해서 그걸 진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해놓고 트럼프가 대통령의 교회 앞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사진을 떡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얼마나 가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식의 행동인 거죠. 미덕이 뭐냐? 어떤 게 사람다운 삶이냐고 생각했을 때는요. 흑인을 핍박했던 역사가 있는 그 미국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들었다 다 내린 게 아니고요. 왜 하필이면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흑인 그 시위대를 진압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성경책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서 야 진짜 아무 생각 없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복지, 경제 그리고 자기들이 느끼는 이 개인의 자유의 문제 그리고 어떤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요. 심지어는 신명기, 최근에 끝난 신명기도 읽어보면 똑같아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돌봐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불쌍한 자를 돌봐라. 그게 인간다운 것이다. 그리고 배상법이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삶을 의미하는 성결법이 있어요. 매매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법을 주소 이렇게 딱 법을 딱 꺼주소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큰 원리인 거죠. 원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앞으로의 삶을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차별금지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나인권 장로님이 또 이렇게 도의회에서 발언한 것처럼 너무 엉성한 거예요. 그냥 도매급으로 왕창 묶어가지고 그냥 넘겨서 그 해결할 일이 아닌 거예요. 미국처럼 어떤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를 불만을 제기하고 공정을 딱 제기했을 때에 그때에 겪는 문제들이 엄청난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부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또 무조건 이렇게 막 무조건 막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답답한 게 그런 부분이죠. 밖에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왜요? 이 자료를 만든 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걸 금방 알아요. 저도 PDF 다운받아서 다 읽어봤거든요. 꼼꼼하게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문제고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이 부분이 너무 잘못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무조건 막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기독교가 우리 신앙의 그 순수성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지 않는 신앙의 그것을 먹칠을 하는 거예요. 나인권 장로님처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성소수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하여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잘못하면 거꾸로 우리가 차별당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뭐 그 문제를 다 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 말씀드리죠.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기독교 대응은요. 법 조문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자 이거 반대해버리면 우리는 차별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그래서 기독교가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그냥 버림받고 신경도 쓰지 않던 과부를 그렇게 챙기고 객을 챙기고 고아를 챙기는 우리 기독교인데 그런 신앙인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그들 생각하는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법 조문을 가지고 거기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생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에 대한 적극적인 대우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 그런 복지와 자유와 미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목소리 큰 놈이 무조건 이겨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질러버리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이런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고 그 홍보를 하면서 보여준 정말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사람들이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다른 데는 뭐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자,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어떤 교인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가장인데 가장이 뭐 보험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이 꼬인 거죠. 그래서 큰 손해를 입게 되고 그걸 책임질 수 없어서 이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신방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집사님, 남편이 기옥 갈 일을 왜 하셨어요? 야, 그 말 때문에 교인들과 그 가족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리와 그런 이야기 이전에 그 가족의 고통을 먼저 봐야 돼요. 그 목사님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같이 울면 되지. 같이 울고 같이 장례를 치워주고. 기독교 장례는 망자를 위해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유가족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드린 예배지.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래. 막 충격을 받아가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옳고 그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냐고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냐, 불쌍히 여겨야 돼. 또 최근의 일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홍대에서 이 블루라이트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합니다. 나이도 똑같고 송 목사님인데 되게 재밌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그 홍대 거리에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빌려서 하면 비싸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랩이라든지 뭐 춤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걸 자기의 재능을 뽐내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하지 못하는 것에 착안해서 공연장을 싸게 빌려주는 거예요. 아주 싸게 빌려주고 주말에는 교회를 합니다. 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오는 거죠. 사람들을 많이 모여들고.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이제 예배 시간에 왔는데 하루는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면담을 요청해서 앉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 동성애자입니다.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분이 이제 우리 총신 동기거든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교단에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잘하고 있는데 머리도 이렇게 막 염색을 하고 완전히 그냥 날라리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 앞에 동성애를 딱 자를 작년에 딱 앉아서 동성애를 하고 지금 커밍아웃한 청년 앞에 딱 앉으니까 이게 할 말이 없더라. 아, 아무런 할 말이 없더라. 알았다 이러고 보냈어요. 그래가 일주일 동안 대굴대굴 굴렀대. 뒹굴고 막 하나님에서 막 앞에 뒹굴고 막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막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주일을 딱 왔는데 안 왔으면 했는데 교회 또 왔더래요. 또 마치고 나서 또 앉아가 또 같이 또 이제 앉아있으니까 불러가 자기 모양 좀 데리고 들어가 이렇게 하겠대. 그래, 아 무게야, 우리 교회 나와도 좋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동성애를 하지 마라.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 그럼 걔가 씩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갔어요. 계속 교회 나온대요. 그랬더니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면담을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앉아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 넘게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커밍아웃한 그 청년의 어머니예요. 그 권사님이나 권사님이 그렇게 울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자식이, 내 아들이 동성애자라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어딜 가든지 쫓겨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람 대접을 받은 곳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걸 외치다가 인간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때려 죽이자고 덤비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반대를 해도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홍보하고 또 실제로 국회나 실제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지혜롭게 좀 대처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마음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중해 보면 뭐 카톡으로 뭐 별하별수에 다 놔둘 겁니다. 여러분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것보다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이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눈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우리가 볼 때 서로 생각할 때 정의롭게 이걸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그냥 확 지르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혜로워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무분별한 그런 반대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성도들은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혜로워야 합니다. 순결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절대로 뭘 모르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공부합니다. 생각해보고 또 물어보고 다 알아봅니다. 또 어디 가서 뭐 어떤 뭐 이야기 들리면 그게 진짜 그런가요? 다 찾아보고 또 물어보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느낌이 뭐냐면 야, 이 문제는 쉽게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좀 깨우쳐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이 일을 해결해 난 가운데 우리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것이죠. 어르신들도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세상이 아마 젊으실 때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선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이 열심히 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세상에 코로나에다가 경제적인 문제에다가 동성애 문제에다가 북한의 문제에다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정말 복잡다단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번 주에 또 태풍 올란다 날리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혼자 힘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간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필요 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잘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와 그리고 동성애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